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믿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마지막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유럽이 어떻게 기독교화 되었는가라는 것의 시초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럽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 중심이고 세계 교회의 큰 짐들을 유럽 교회가 짊어지고 감당해 왔고, 오늘까지도 세계교회 여러 일들에 대해서 유럽교회가 감당해주는 역할이 너무나 크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때 왕성했던 교회가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교회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교회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고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내고 혁혁한 역사적인 과정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유럽의 복음 전례가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 하는데 예의치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 시도했던 선교의 계획마다 차질이 생겨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것이 유럽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테판들이라는 교회의 역사가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순간에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할 만큼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변화의 변곡점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바울 일행이 시도했던 여러 전도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한 내용을 가리켜서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령께서 다른 전도의 계획을 막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건너가는 것을 가리켜서는 또 주의 영이 그들을 이끄셨다,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막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셨고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때만큼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때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의 전도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지 못하고 혼돈을 거듭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참 조심해야 될 함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함정은 분노를 자기 마음속에 방치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마다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한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있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때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전에 기록된 15장 말미 3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두 지도자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엇갈리는 내용이 마가라는 사람을 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일에 끼워넣으면 안 된다, 단호히 그런 사람은 일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 배척해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항상 포용하고 잘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는 그런 일에 그런 유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가에 대해서 한때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잘 가다듬고 키워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번에 데리고 가서 제대로 좀 훈련시키고 가르치자, 그런 차원에서 마가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주장해서 두 사람이 결국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 15장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비차 갈라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심히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사도가 지금까지 어떤 여정을 통해 함께 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질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끝내는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 마음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하고 묻고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비차 두 사람 이렇게 갈라섰으니까 이미 바나바는 그의 고향이었던 구보로스모로 전도하기 위해 떠났고 바울도 어디론가 떠나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음의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남보라는 듯이 잘 되어야 할 필요도 또 생겼습니다. 그렇게까지 싸우고 다투고 하고 출발한 전도 여행이니까 결과가 좋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 봐라 하고 또 무슨 말을 듣게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그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또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다가 비도니아로 가려고 무시아로 가려고 그랬다가 여러 곳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우왕좌왕하다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 했을 때 화가 났을 때는 결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마음이 출렁거리고 이성적인 분별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그 불안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해 놓으면 다음에 수습하기가 어렵고 해결하기가 아주 난망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고 다투하는 것이 옳았느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울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이건 잘못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에서 바울이 그렇게 바나바에게 화를 내고 심하게 다투고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핍박자로 살다가 회개하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그 누구도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회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손을 잡고 일일이 사도들을 찾아다니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하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줬던 사람 장본인이 바나바였습니다. 너무나 고운 분입니다. 그래도 끝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라고는 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십수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때 배운 게 천막 짚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은둔 생활을 하고 바리새파 속했던 그 가문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천막 짚는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를 찾아가서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도록 주선하고 이끌고 돕고 배려하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에게는 바나바가 없이는 오늘의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젊은 청년 일꾼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동행하자고 하면 끝까지 반대하고 반하와 빗자 갈라지게 되고 다투고 하는 이런 일이 그에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두 번째 전도행을 출발하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바나바와 다투고 결별하게 됐다가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선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겸허히 하나님께 묻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는 거기에 대한 반성도 회개도 정돈도 마음의 다스림도 없이 성급하게 일만 추진하려 합니다. 이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명확하게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이성의 능력인데 이 이성적인 능력이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정돈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치에 맞게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휩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거듭했던 바울과 그 일행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잔인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유능한 군대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군기를 확실히 잡을 줄도 알지만 사기를 북돋아 줄 줄도 합니다. 말을 키우는 사람이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채찍질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당근을 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나바의 관계 속에서 인생 최대의 실패를 하고 갈등을 겪었던 그를 엄하게 책망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일에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잘 못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고집도 했는데 내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라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바울이 끝까지 고집해서 아시아로 가려 하고 비도니아로 가려 그 생각대로 거기에 가는 길만 못 살까고 그랬더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돈 받고 뇌물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서 그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를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에 저희 목사님 선배 가운데 한 분이 교단의 사무총장을 하셨는데 안효를 잘했습니다. 사무총장이면 총회장이 하는 일을 잘 돕고 말씀하는 것을 잘 순종하고 협력해야 될 텐데 안효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죠. 여러 총회장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를 하도 안효를 하니까요. 나중에 그분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보좌입니다. 반대하는 것도 보좌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효를 말할 수 있는 신하가 곁에 없는 것 때문에 제왕들이 다 실패합니다. 간신배들이 들끄는 정권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하나님께서는 아닌 길을 걸어갈 때는 냉정하게 막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서야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막으시고 난 다음에 더 예비하신 큰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고 한들 또 비도니아로 갔다고 한들 그가 유럽을 건너갔던 만큼 엄청난 세계사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한번 우리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제2의 길, 차선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 차선의 길, 제2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의 제2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열두 사람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모두 열 사람이 반대를 극심하게 합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올라가면 한 달이면 가나안을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길을 외면했기 때문에 40년간을 광야에서 배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길이 좌절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이제는 다 틀렸다 생각하고 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3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을 백성들이 거부하는데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다음의 길, 제3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회하는 길로 가나안을 향해서 또 출발하는 겁니다. 에돔 땅을 지나갈 때입니다. 에돔 땅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물도 안 마시고 곡식 한 톨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반대합니다. 분합니다. 전쟁합시다. 신하들은 전쟁합시다 그럽니다. 하나님 전쟁 안 된다 그러십니다. 전쟁도 못하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서 우회하는 길을 허락받습니다. 항상 첫 번째 길이 내게 막혔을 때 그게 더 이상 끝나버린 일에 미련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들 가지 말고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려했던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까? 안 된다고 하실 때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선교가 왜 필요 없겠습니까? 비도니아 지역에 전도가 왜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간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신 것은 그 일이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안 된다고 하실 때는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막으셨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길이 다시 열리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신 마게도네아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와달라. 이 도와달라는 말이 참 묘한 말이죠. 돕는 사람은 주역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계획에 참여해서 일이 잘 되게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 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 중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하는 삶을 살 때 자주 썼던 말이 중심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역사는 사람 그 누구도 중심일 수 없다는 겁니다. 중심은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돕는 일이 중요한 것은 많은 신앙인들의 시편에서의 성경에서의 고백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도와주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닮은 모습이 아니지요. 그런데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저절로 가는 길이 열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가는 배편을 구하고 경비를 마련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 모든 일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돕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돕는 것은 자기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고 생각해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남에게 도와준 적이 많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써야 가능합니다. 내가 내 일을 할 때보다 다른 사람 일을 할 때 더 힘써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돕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도와주러 가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전력을 기울여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도하다가 잡혀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데살로니카가 얼마나 큰 환난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 달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계속 돕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럽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이익의 편성을 생각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돕는 자 되는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실패와 성공을 보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합니다. 분노로 하려 했을 때 실패합니다. 마음의 분별력을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했을 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의 주제가 성령의 우리를 위로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신 우리를 달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리광을 받아주시는 것은 성령의 위로하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은 때로는 엄격하게 안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은혜가 우리를 위로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이 16장 말씀을 보면서 마가를 용납하지 못했던 그의 속 좁은 생각도 잘못이었고, 그 성급한 마음으로 뭐든지 인간적인 업적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도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를 새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맡기도 하시고 열기도 해 주십니다. 이 은혜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